B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로 50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진정으로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망한 미국인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당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기억하길 요청한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행동하기를 요청한다며 경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 모든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군 고위 인사 2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마옹마옹초 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모민툰 중장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부는 그 행동을 되돌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 정부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는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 자금의 이전과 사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압둘라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 자산의 이전과 사용 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날 회동이 한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추후 세부 사항을 한국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유정현 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이 마치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동결 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과의 협력이 오늘부터 제한된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이란 핵합의 서명국들이 21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IAEA 추가 의정서 이행을 23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오늘 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이프 이란 외무장관은 법이 오늘 아침부터 발효했다면서 이란은 더 이상 IAEA 측에 이란 핵시설과 관련된 감시 영상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우리는 IAEA의 핵시설 관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 적이 없으며 녹화 영상을 일간과 주간 단위로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녹화 영상은 이란에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사찰 제안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이란을 방문해 3개월 동안 필요한 사찰과 검증 활동을 유지하기로 이란과 합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해 테러 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 아프간 지원단은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 공격 등으로 민간인 8,820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 줄어든 것이지만 아프간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개시한 이후인 2020년 마지막 3개월간의 민간인 사망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인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환호하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최고의 골잡이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선수를 붙잡기 위한 구단들의 구애가 치열합니다. 소속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은 물론이고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리버풀도 놀라운 금액을 제시하고 음바페 선수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을 매기는 독일의 이적 전문회사 트랜스퍼 마르크트가 세계 최고 선수의 몸값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여기도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일단 열 손가락 안에 든 축구 선수의 가장 낮은 몸값은 모두 1억 유로, 미화로 1억 2,119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앙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왼쪽 날개 네이마르, 사디오 마네가 1, 2, 3위에 올랐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1억 8천만 유로, 2억 1,800만 달러로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 꼭대기를 찍었습니다. 자, 화려한 드리블과 골 세례를 날리는 음바페 선수, 빨간 축구화에 로켓이 달렸나 몇 번이나 다시 보게 되는데요. 메시와 호날두 같은 이 축구 황제들을 뒷방으로 보내버린 음바페 선수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놀라운 기량과 능력에 따른 몸값을 올릴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자, 남북한 선수들은 과연 어디쯤 있을까요?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한국 손흥민 선수가 9천만 유로로 레프트 윙어, 왼쪽 날개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 높은 몸값을 기록했고요. 북한의 한광성 선수 220만 유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부터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영하 25도, 장전이 영하 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는 참전이 영하 6도까지 오르고 해주, 개성, 신계 영상 8도입니다. 평안 남도와 황해도 대부분 지역은 6에서 8도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5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아침 영하 8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릅니다.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원산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자, 축구장에 환호하니까 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가 생각이 나는군요. 리키 마틴입니다. The Cup of Life, 인생의 우승컵 들으시고요. 저는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Do you really want i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캐나다 의회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 수감에 관한 러시아 고위관리 4명을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캐나다부터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의회가 중국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네, 캐나다 하원이 20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266표, 반대는 한 표도 나오지 않고 가결됐습니다.
그럼 만장일치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만장일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스텐 트리더 총리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 소속 장관들이 모두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결의안은 제1야당인 보수당이 발의한 건데요. 트리더 총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 소수민족 탄압은 규탄하고 있지만 이 제노사이드, 이 집단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당 쪽 의원들은 어떻게 표를 행사한 겁니까?
네, 자유당은 하원에서 154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유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이 개인 의사에 따라서 표결하라고 자유권을 줬습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하원에서 120석을 갖고 있는데요. 보수당 의원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자유당에서의 제법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캐나다 의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바꾸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네, 내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요.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이 결의안을 수정해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종학살이 계속될 경우에는 개최지 변경을 캐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이 결의안이 구속력은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트리더 총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더 총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 동맹국들과 합의를 찾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국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리더 총리는 지난 19일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과의 회의 후에도 다자간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하면서 서구 민주주의 연대를 보여주는 게 최선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를 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네, 미국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퇴임 바로 전날인 지난달 19일에 성명을 내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학살 그리고 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비판했지만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집단학살,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국제협약은 이 집단학살을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이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바이든 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상원 인준 청문회라든지 취임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캐나다하고 중국도 상당히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 회장의 딸인 이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CFO의 신변을 놓고 특히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멍완저우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에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에 기소돼서 지금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캐나다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멍완저우 CFO를 2년 넘게 구금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캐나다인들을 억류하고 있죠?
네, 중국은 멍완저우 CFO가 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후 같은 해에 캐나다 국적자들인 이 마이클 코플릭 전 외교관 그리고 마이클 스페이버 북한 관련 사업가를 전격 체포했는데요. 지난해 이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그리고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캐나다의 이런 의회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어떤 반응입니까?
날조된 주장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총회 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이 결의안 표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신장에는 이른바 이 집단 학살이라는 게 전혀 없다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평화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면서요?
네, 아프간 정부와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는데요. 양측은 지난달 초에 협상을 했지만 며칠 만에 돌연 협상을 중단했었습니다.
네, 양측의 협상은 미국과 그 탈레반 평화협정에 뒤따르는 후속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해 2월 29일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탈레반은 아프간이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근거지가 되지 않게 힘쓰고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은 18개월에 걸쳐서 전면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인 이 아프간 정부 그리고 탈레반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협상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이 지난해 2월 29일이었으니까 1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양측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측은 협상의 전제 조건인 이 포로 교환 문제부터 갈등을 나타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이 탈레반 포로들을 거의 석방하긴 했지만 극렬한 탈레반 분자들의 석방에는 난색을 보였는데요.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원로 회의를 설득해서 난관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예비 협상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협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다짐하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 또 주요 의제 하나가 경제 분야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는데요. 양측의 협상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아프간 평화 협상에 파키스탄이 적극적인 이유가 있죠?
네, 일단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고요. 미국 정부와 아랍 국가들의 중재 요청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특히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아프간 주둔 병력 철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군과 나토군은 이 미국과 탈레반 평화협정에 따라서 오는 5월 1일에 전면 철수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주 북한에서 유혈 폭력 사태가 여전하다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기 전에는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겁니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 전에 나온 건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과 18일 국방장관 회의 후에 아직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향후 몇 주 동안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계속 단계적으로 철수해서 지금은 약 2,500명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철수 또는 잔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엔이 23일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과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프간에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15%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고위관리 4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로이터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EU 외교관 3명을 인용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EU 외무장관들이 나발리 씨 구금에 관한 러시아 고위관리 4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제재할 러시아 고위관리가 누굽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또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대테러 폭동 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빅토르 졸로토프 러시아 국가 군위대 책임자, 그리고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고위관리들이 모두 나발리 씨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해 8월에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뒤 지난달 중순에 귀국해서 체포됐는데요. 이어서 모스크바 법원이 지난 2일 나발리 씨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EU가 겨냥한 이들 관리들은 그동안 나발리 씨 체포, 재판, 그를 겨냥한 위협, 또 교도소 수감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네, 제재의 대상이 됐는데 그럼 어떤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까?
네, EU의 자산이 동결되고요.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당초 나발리 씨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도 제재하라고 EU 측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EU는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요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가 나발리 씨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관리들 제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나발리 씨 독살 시도에 연관된 걸로 알려진 관리 6명 그리고 과학기관 한 곳을 이미 제재했습니다.
예, 미국을 포함해서 EU는 나발리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과 프랑스 또 발트해의 나라들은 러시아에서 토론과 반대가 허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기를 EU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발리 씨가 수감된 뒤에는 또 러시아 내에서 대규모 항의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네, 수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서 나발리 씨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많은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유럽의 인권법원에서도 나발리 씨 석방을 요구했죠?
네, 유럽인권법원이 지난주 나발리 씨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발리 씨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서 나발리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나발리 씨를 석방하라는 건 명백한 내정 간첩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최우선 업무로 진행하겠다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인준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잉 777 항공기 운항 중단 권고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소식부터 보죠.
네, 앞으로 법무장관으로 인준받아서 취임을 하면 1호 업무 지시는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메릭 갈랜드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22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밖에 국내 테러 행위들을 근절하고 법무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갈랜드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네,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미국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 국내 테러 사건과 견줄만하다고 갈랜드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60여 명이 숨졌던 지난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 청사 폭파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당시에 갈랜드 지명자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네,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오클라호마시티 사건 당시보다 위험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갈랜드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이 의사당 습격 사건이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가장 악랄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법무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 민주주의 기관을 상대로 이런 종류의 방해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갈랜드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사당에 직접 난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든 연루된 사람을 수사 대상으로 다룰 거라고 갈랜드 지명자는 말했는데요. 관련 인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든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갈랜드 지명자가 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직전에 이 시위대를 독려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이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책임에 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다가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갈랜드 지명자가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법무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이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떠한 수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장관의 인준받아서 취임을 한 뒤에 이 법에 어긋날 일을 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무장관 인준청문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23일 이틀째 일정이 진행됩니다. 외부 증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청취하는데요. 이 최종 표결은 다음 달 초에 실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종 표결에 들어가면 무난히 인준될까요?
네, 무리 없이 인준을 받을 걸로 정치권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갈랜드 지명자가 중도 성향인데다가 공화당에서도 이 지지 여론이 폭넓게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갈랜드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한 주요 사건의 수사도 자기가 장관이 되더라도 제한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된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군요.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법인 납세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22일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이 한 문장짜리 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문만 나오고 이 판단 근거나 개별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 검찰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납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이 현지 검찰이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서 주법을 어겼는지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데 납세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마자스 USA라는 회사에 8년치 납세 명세를 제출하라고 앞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계 업체 측에서는 소환장에 응하기를 거부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이 소환장을 집행하겠다는 검찰 측과 이 소환장을 거부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공방이 수년째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소환장 집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례 없이 대선 과정과 재임 중에도 납세 명세를 공개하지 않아서 주목받아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납세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까?
앞선 법정 공방에서 두 가지 이유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들었습니다. 첫째, 소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둘째, 정치적인 배경에서 현지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을 담당하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인 사이 벤스 검사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사업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하급법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 소환장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이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함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가 좀 무너진 걸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유례가 없는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네, 유례 없는 법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양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말씀드린 뉴욕에서 이 사업체 수사를 벌이는 외에 또 조지아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대통령 재임 당시에 자신이 패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조지아주 정부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랜스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11,780표를 찾아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낚시질을 허용하면 안 되지만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현지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항공기 제작업체죠. 보잉사가 특정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군요.
네, 보잉사가 21일 보잉 777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 주말 사고를 일으킨 PW4000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기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 FAA의 조사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운항을 멈춰달라고 보잉사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20일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328편이 이륙 직후에 오른쪽 날개 부분 엔진이 고장이 나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당 여객기에 장착된 프렛 앤 위트니사의 PW4000 엔진에 불이 붙었던 건데요. 이 여객기는 즉각 덴버 공항으로 회항해서 착륙했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까?
네, 당시 여객기에 타고 있던 231명 승객과 승무원 1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 파편이 공항 인근의 주택가 등지에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항공당국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네,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가 난 엔진에 대한 검사 주기를 좁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PW4000 엔진의 날은 속이 비어있는 티타늄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보잉 777 기종에만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딕슨 FAA 청장은 해당 기종이 앞으로 취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문제를 일으킨 기종이요. 지금 몇 대나 운항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보잉사는 이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777 기종 가운데 현재 운항 중인 비행기는 69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보잉 777을 도입한 항공사들은 어디가 있죠?
네,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한 곳뿐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기종 여객기 24대를 앞으로 운항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항공사들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 항공사가 이 문제가 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가 3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해당 기종을 운행해 왔습니다.
네. 자, 보잉사 이번 권고에 외국 항공사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다들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 PW4000 계열 엔진을 가진 777 기종 9대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대한항공도 곧 관련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PW4000 계열 엔진 기종을 16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행 중인 항공 여객기는 6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당 기종, 보잉 777 기종이 일본에서도 앞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요?
네, 작년 12월에 일본 나하공항에서 도쿄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도중에 엔진 문제로 회항을 했던 이 일본 항공 JAL의 여객기도 이번에 사고 난 여객기와 같은 엔진을 탑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통당국은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에 해당 기종의 운항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 조사가 국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보잉사는 성명에서 사고를 일으킨 기종 운항이 중단된 동안 이 엔진 제조사인 프렛 앤 위트니사가 정밀 조사를 벌일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잉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항공 당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프렛 앤 위트니사는 당국의 사고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잉사 여객기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잇따라 추락하면서 총 34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추락사고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맥스 737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 보잉사는 새 여객기를 항공사에 인도하지 못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요. 거기다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FAA가 지난해 말에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바다 건너편 듣고요. 다음 순서 이어갑니다.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ll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so long sailing, sailing, no more sailing. Goodbye, farewell, my friend, no more sailing. So long, sailing, no more sailing.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
1898년 4월 25일,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 해군은 준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해군력은 스페인에 비해서 3배나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 해군은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보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군함 건조 계획은 미국 해군을 세계 최강의 하나로 올려놨습니다. 미 군함들은 강철로 만들어졌고요. 강력한 함포를 장착했습니다.
미 해군 함대의 일부는 홍콩에 기지를 두고 있고 나머지 기지는 미 대서양 연안에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해군 차관이 미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는 조지 듀이 제독에게 강력한 요청을 했는데요. 루즈벨트 차관은 만약 스페인과 전쟁이 시작되면 필리핀에 있는 스페인 해군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해군은 파트리시오 몬토호 제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1898년 5월 1일 미 함대가 필리핀 마닐라만에 도착했습니다. 미 함대가 스페인 함대를 향해 나아가자 스페인 군함들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포탄들은 빗나갔습니다. 두 함대가 5,000m 거리 안으로 접근하자 듀이 제독은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포격전 끝에 스페인은 항복했습니다. 스페인의 대부분의 군함들은 침몰하고 400여 명의 스페인 수병들이 희생됐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미국은 마닐라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장악했습니다.
조지주의 제독은 갑자기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주의 제독에 대한 노래와 시들이 쓰여졌습니다. 의회는 조지주의 제독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당장에 쿠바에 침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군과는 달리 미 육군은 전쟁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 육군 병력은 2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육군은 20만 명으로 증강되고 병사들은 미국 남부의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쿠바에서 약 150km 떨어진 플로리다의 최대 기지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은 소규모 병력을 쿠바에 보냈습니다. 이 부대는 쿠바 북부 해안을 수색하고요. 쿠바 반군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침공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요. 미군은 두 번째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침공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400여 명의 미군이 대포와 탄약, 반군들에게 공급할 보급품들을 가지고 상륙했습니다. 미 육군은 쿠바에 추가적으로 2만 5천 명을 증파할 계획이었습니다.
육군의 목표는 남부 해안의 산티아고 항이었습니다. 미국 군함들은 일찍부터 스페인 해군을 이 항구에 가둬놓고 있었고요.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대규모 미국 침공군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페인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해군 차관직을 사임하고 기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조직한 기병대의 대부분은 미국 남서부 출신의 카우보이들이었습니다. 카우보이들이다 보니 말을 달리면서 총을 쏘는 걸 아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뉴욕의 일부 부유한 젊은이들은 쉽게 흥분하면서도 일처리 방식이 단순한 루즈벨트에게 매력을 느껴 기병대에 자원할 정도였다니 기병대 사기가 얼마나 높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이 기병대를 사람들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거친 기수들 이렇게 불렀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미군이 산티아고 부근에 상륙하자 스페인군은 시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산후안힐에 주둔하고 있는 스페인군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스페인군은 연막이 생기지 않는 포탄을 사용했습니다. 연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미군은 스페인군의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군은 스페인군이 쏘았던 연막이 없는 포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에게는 적에게 총탄을 퍼부을 수 있는 게틀링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게틀링 기관총은 근대식 초기 기관총으로 총열을 여러 개 붙여놓고 손잡이를 돌려서 총열을 회전시키면 빠른 속도로 총알을 퍼붓는 무기였습니다. 게틀링 기관총이 불을 뿜고 있는 동안 미군들은 산후안힐로 이동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산후안힐 정상에 도착하자 스페인군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목표는 그저 산후안힐을 차지하는 거였는데 산티아고가 미군 수중에 들어왔다며 기뻐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인 윌리엄 셰프터 장군은 스페인군 사령관 호세 토랄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윌리엄 셰프터 장군이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스페인 해군은 산티아고 항 봉쇄망을 뚫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실패로 끝났고요. 미군이 산티아고 항을 장악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스페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쿠바에 군대와 보급품을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스페인군 사령관 호세 토랄 장군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산티아고를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단기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호세 토랄 장군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윌리엄 셰프터 장군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포병대가 산티아고를 공격했습니다. 호세 토랄 장군은 끝까지 산티아고 시를 방어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호세 토랄 장군은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호세 토랄 장군의 모든 병사들을 스페인으로 송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에브리원, 마이 네임 이즈 에벨린 앤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미있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the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에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Oh,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퍼다도가 함께 부른 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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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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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when will you b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Quando, quando